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에 억류됐다 석방된 미국인 한 명이 어제 미국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미국의 보스턴 글로브 신문은 터키를 경유해 어젯밤 보스턴 로건 공항에 도착한 매튜 트레비틱 씨와 그의 어머니가 만나는 사진을 실었습니다. 트레비틱 씨는 한 달여 동안 이란 에빈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지만 그 이유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트레비틱 씨와 또 다른 미국인 노스라톨라 루드사리 씨가 이란에 부당하게 억류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제이슨 리자이안 기자와 미르자에이 헤크마티 전 미 해병대 요원, 사이드 아베딘이 개신교 목사도 풀려나 현재 독일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현지 미군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들의 석방은 지난 16일 이란과 서방 외교관들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핵합의 이행을 공식 선언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발표됐습니다. 이란은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해 미국이 추가 제재를 가한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오늘 미국의 이번 제재는 불법이라며 이란 정부는 합법적인 탄도미사일 개발 노력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증강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등 서방국들은 이란이 지난해 말 실시한 두 차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했으며 미국은 어제 미사일 시험 발사에 관여한 이란인 5명과 업체 한 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들이 미사일 부품을 확보하는 일을 맡았으며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중국에 기반을 둔 통신업체는 해외 공급업체들을 속이고 미사일 관련 물자의 사용처를 숨기기 위해 제3의 업체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라크가 바그다드에서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인들을 찾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미국은 관련 보도에 대해 알고 있지만 실종된 사람 수 등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아랍뉴스 채널인 알 아라비아 방송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미국인 3명이 반군들에 납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최근 몇 달 새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지원하는 테러 분자들과 반군들에 의해 외국인 수십 명이 납치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시리아 동부 지역에서 300명을 살해하는 끔찍한 대학살을 자행했다고 시리아 정부가 밝혔습니다. 시리아 관영 산하 통신은 어제 ISIL이 전날 데이르 엘조르 지역을 공격해 이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며 살해된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과 여성, 어린이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도 이번 공격으로 적어도 135명이 숨졌으며 이 가운데 80여 명은 군인들과 친정부 민병대이고 나머지는 민간인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이들이 대부분 총살 또는 참수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올해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경선 전 마지막 TV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이란과의 관계 정상화를 서두르기 전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리아에서처럼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지지도 상승세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핵합의 등 최근의 미국 이란 관계는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자신은 이란에 즉각 미 대사관을 개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는 중동 지역의 정보 수집과 자산이 부족하다며 상황을 앞서 주도하는 국가안보 전략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오늘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의 탄생을 기념하는 연방 공휴일입니다. 킹 목사는 지난 1955년 알라베마주 몽고메리시에서 버스에 탑승했던 흑인 여성이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한 흑인 차별 사건에 항의해 버스 탑승 거부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킹 목사는 이후 1950년대와 60년대 미국 민권운동의 중심 인물로 떠올랐으며 특히 지난 1963년 워싱턴 DC에서 행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명연설로 수많은 미국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 중국의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본 협의에서 그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 결의를 통해서 국제사회가 명확한 대응을
북한과 러시아가 함께 추진하던 경제 관련 사업들이 핵실험으로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 국무부의 전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제재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황해도 서해안에 오전까지 눈, 함경남북도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바다의 물결이 매우 높아서 동해북부 해상에서는 최고 6m까지, 서해북부 해상에서는 4m까지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4차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 일본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명확한 대응을 놓고 한국 당국과 협의를 했습니다. 당장 미 국무부 부장관과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계획돼 있어 중국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한일 외교차관협의회가 종료되면서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주변국들의 연쇄협의 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대북 압박 전략과 방향성을 놓고 미한일과 중국, 러시아 간 치열한 탐색전과 신경전이 벌어졌다면 이제부터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등 구체적인 대북 제재 조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한일 3국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부터 외교장관 전화협의,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외교차관 협의 등을 통해 중국에 강력한 압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한일 3국은 북한의 핵 위협 수준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강력하고 포괄적인 새로운 대북 제재를 결의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임성남 제1 차관의 지난 16일 발언입니다.
특히 역내 핵심 이해국들이 평화를 위한 책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반면 중국은 북한 정권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전방위적 성격의 제재엔 반대하는 듯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두 나라는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명확한 대응이라는 형태로 의견 조율에 이르렀습니다. 황준국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입니다.
근본 협의에서 그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 결의를 통해서 국제사회가 명확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이제 관건은 구체적인 안보리 대북 제재 조치를 두고 중국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입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안보리 제재 결의 초안의 요소들을 세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의 중국 전문가인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현재 중국이 북한의 지난 1, 2, 3차 핵실험 이후 유지했던 대북 정책을 계속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를 줄 것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변화된 대북 제재를 어느 정도 진정성 있게 수용할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강도를 높였을 때 만약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붕괴된다면은 중국으로서는 동북아에서 큰 혼란을 얻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 한반도에서 사실상의 모든 영향력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한 제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중국의 우려를 과연 미국이 또 한미일이 얼마나 불식시켜주고 신뢰 있게 그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지가 가장 핵심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 교수는 아울러 중국이 사실상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북한의 역할과 전략적 가치를 염두에 두고 북핵 문제를 판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은 서로의 전략적 경쟁 구도 흐름을 기반으로 북핵 문제를 다루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아시아 순방 차원에서 오는 19일 한국을 방문한 뒤 20일쯤 중국을 찾아 대북 압박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오는 27일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중 당국 간 연쇄 회동이 대북 제재 수위 등 북핵 대응 전략 논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함께 추진하던 경제 관련 사업들이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핵실험 이후 러시아의 태도에 변화가 생겨서 그럴 것이란 예상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여파로 북한과 러시아가 추진하던 경제협력 사업들이 중단될 수 있다고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지원하는 독립국가연합연구소의 블라디미르 예브세프 유라시아 통합과장은 최근 러시아의 인터넷 매체인 폴리트콘 기고문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북중 관계뿐 아니라 북러 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러시아의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러시아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설명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최근 몇 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12월 초에는 전력협력협정을 체결해 전력기술 교류와 전력에너지 공급 그리고 관련 기반시설 건설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러시아는 연해주를 물류기지로 활성화하기 위해 북한, 한국과 함께 라진 하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 하산에서 출발한 물품을 북한 라진항을 통해 한국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현재 3차 시범 운송까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예브세프 과장은 이런 사업들이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라진 하산 프로젝트를 비롯해 입국 비자 간소화 조치 같은 북러 간 협력 사업들이 모두 중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실험의 영향으로 이런 사업들이 최소한 1년은 동결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브세프 과장은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추진하려던 장기 사업 계획들도 나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러시아에서 북한을 거쳐 가스관을 한국까지 연결하는 사업과 러시아 전력을 한국에 공급하는 계획, 또 철도로 러시아, 북한, 한국을 연결하는 사업을 예로 들었습니다. 러시아 국동개발부와 철도청은 북한 철도망을 현대화하는 작업에 참여할 것을 검토했었지만 이런 계획들도 모두 동결될 것이라고 예브세프 과장은 전망했습니다. 예브세프 과장은 이번 핵실험이 북러 관계에 미칠 영향의 깊이를 가늠하기가 힘들다며 두 나라의 교역도 크지는 않지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액은 2014년 기준으로 약 9천만 달러입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과 한국, 중국이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또 대북 제재와 함께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를 연결해서 그의 견해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어떤 의도에서 핵실험을 했다고 보시는지요?
I think it probably had to do with the testing program that his military has set out.
김정은 제1위원장은 군부가 마련해 놓은 계획에 따라 핵실험을 실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나 한국 같은 외부 요인은 고려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핵실험을 통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내부의 정치적 요인에 따라 핵실험을 실시한 것 같습니다.
북한이 네 번째 핵실험을 실시했는데요. 이제 사실상의 핵국가가 된 것일까요?
The United States will never recognize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Nor will any of the other nuclear.
미국은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또 북한도 지하 핵실험을 몇 차례 실시했지만 완전한 형태의 핵폭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이 이렇게 진전된 것을 감안하면 조만간 이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먼저 발사한 뒤에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핵실험을 먼저 했습니다. 6개월 안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Depends on where they are in their missile testing.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폭탄 개발과 함께 운반수단인 장거리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과거 핵실험을 실시하고 미국과의 대화 또는 육자회담에 복귀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I think it is very difficult to imagine right now a return to the table because North Korea has indicated they are
북한이 육자회담을 비롯한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현 상황을 보면 북한이 2005년 비핵화를 다짐한 9.19 공동성명으로 복귀하겠다는 조짐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비핵화 회담이 큰 난관에 봉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실제로 큰 고통을 느낄 정도의 강력한 결의안이 나올 것으로 보시는지요?
I am hopeful that there will be some kind of resolution that will offer a sanctions bill.
네, 유엔 안보리가 단합해서 김정은 정권이 큰 고통을 느낄 정도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만으로는 북한 핵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다른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제재의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는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을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을까요?
China i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sanctions. I don't think you can have effective sanctions without China.
중국은 대북 제재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중국 없이는 효과적인 대북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중시한다면 북중 접경 도시인 단둥 같은 지역에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My impression is that China is as the chair of the six-party process.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이고 대화를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바랍니다. 또 시진핑 주석은 북한 핵 개발에 반대한다는 뜻을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많은 지렛대가 있지만 외부에서는 중국이 지렛대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어떻게 대북 지렛대를 써야 하는지 주변국과의 대화 그리고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시는지요?
Strategic patience suggests a purposeful wait for some better.
전략적 인내 정책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보다 개선된 상황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개선된 상황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문제는 역사가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북한 핵 문제를 풀려면 완전한 비핵화보다 핵무기 증강을 막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에 동의하시는지요?
I don't think there's any in which the United States or any responsible country
그것은 페리 전 장관의 개인적인 견해라고 봅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이고 낮은 수준의 핵 보유를 용인하자는 것은 안 될 얘기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도 비핵화를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평양의 북한 당국자들에게 보낼 메시지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I do believe that the North Koreans need to understand that if they want security, their best way through security.
네, 북한이 진정 국가 안보를 바란다면 핵 개발보다 한국 등 주변국과 국제사회와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핵 개발을 계속할 경우 주변국과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물론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등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Stay together, work together, talk frequently, and don't allow the North Koreans to.
저는 미국, 한국, 중국이 북한 핵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봅니다. 이들 세 나라 당국자들이 보다 자주 대화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굳건한 공조 체제를 이뤄서 북한이 파고들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로부터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처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북한군이 지난 12일부터 거의 매일 대남 전단을 살포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10만여 장을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찰이 수거한 전단까지 합치면 전단 양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군이 살포한 전단은 수거된 양보다 몇 배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대남 전단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등에 제한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비난하면서도 이런 사태에 미국과 한국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중국 역할론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5일자 사설에서 북핵 문제는 연쇄적인 잘못에 의한 결과라면서 북한과 미국, 한국이 모두 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구시보는 북한의 핵 문제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려면 북중 관계에만 기대서는 불충분하며 미국과 한국도 반드시 자기들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지난 몇 년간 효과적인 노력을 방기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무력 시위를 벌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한국 여론이 북핵 사태와 관련해 중국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수소탄 실험에 직면해 한국 사회가 놀라 허둥대는 것은 이해하지만 중국을 향해 스스로의 초조함을 쏟아내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구시보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이 국제사회의 조치에 동참하겠지만 제재 수위를 무한정 끌어올리는 것은 효과를 볼 수 없고 어떤 새로운 변수를 가져올지 단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신화통신도 지난 13일 영문 논평에서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통신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접근법이 북한이 핵 능력을 더 추구하도록 몰아붙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미국이 전쟁 게임과 경제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압박 전술을 구사하면서 북한의 일부 호의적인 제안을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이 핵 능력을 갖춘 전략폭격기를 한국 상공에 띄우고 더 강력한 대북 제재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역사적으로 그 어떤 압박 전술도 평양의 핵 야망을 제압하지 못했음이 증명된다며 오히려 핵 능력 추구에 대한 결심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은 북한에 대해서는 계속된 비핵화 약속 파기가 국제사회로부터 더 심각한 고립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와 신화통신의 이 같은 논평이 중국 당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고 이에 대응해 중국 언론은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홍콩의 유력 일간지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5일 사설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중국의 외교적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실험은 북한이 중국에 저항한 것이고 김정은이 시진핑의 의중을 무시한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 신문은 중국이 지난 세 차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실효적으로 제재를 강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이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2주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핵실험으로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당국은 요즘 4차 핵실험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업적으로 포장하기 위해 각종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는 박봉주 총리 등 10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수소탄 완전 성공 축하 군중대회가 열렸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 조선의 첫 수탄 시험의 완전 성공을 열렬히 환영하는 우리 천만 국민의 가슴 가슴은 지금 오보이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탈북자 출신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핵실험을 강행했고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원자탄보다 더 무서워서 폭탄을 우리가 가리려 했다. 북한 인민들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어떤 조건 맞서서도 싸울 수 있구나. 이런 측면에서는 김정은이 내 쪽으로는 어느 정도 목표 달성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실험으로 얻은 것은 그게 전부입니다. 북한은 핵실험으로 추가적인 제재와 북중관계 악화,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국제적 고립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우선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위한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번 결의안에 북한에 대해 한층 강화된 해운과 금융 제재 방안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미 의회는 지난 12일 양자 차원의 대북 제재를 위한 2015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일본도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가 가해질 경우 경제가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핵경제 병진 노선 추진도 힘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외부에서 자금과 기술, 물자를 들여와야 하는데 4차 핵실험으로 외부 지원을 도입하기가 한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기업연구소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박사는 북한 경제가 핵실험으로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rom the regime's standpoint, there is always the question.
가뜩이나 경색된 북한 중국 관계도 한층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중 관계는 지난해 10월 중국 류인산 정치국 상무위원회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참석으로 해빙 조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6일 핵실험을 실시하자 북한은 결연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안찬일 소장은 핵실험으로 인해 김정은 제1위원장의 베이징 방문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뭐 핵실험이라든지 또 이제 ICBM 대륙간 탄도로켓 인공위성 쏘아올리고 나면은 올해 안에 김정은의 베이징 방문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석유의 90%와 소비재의 80% 그리고 식량을 공급하는 북한의 최대 후원국입니다. 남북관계도 장기 경색 국면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강력 규탄하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누차 경고해 왔습니다. 이제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을 남북 8.25 합의 위반으로 간주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한편 한국민의 개성공단 출입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찬일 소장은 핵실험으로 올해 남북관계는 사실상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2016년은 격투부터 이게 남북관계가 초긴장 접경이고 이 자세가 과연 연말에 가서 무슨 대화를 한다, 정상회담을 한다 그런 그 무드 있는 분위기도 바뀌리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핵실험으로 북한이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도 사라졌다고 지적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그동안 6자회담 재개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관계 개선을 모색해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실험 강행으로 그 같은 전략적 기회를 스스로 없애고 말았다고 래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I don't think you can really expect much in the way of diplomatic initiatives.
지금의 상황에서 외교적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핵실험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대신 국제사회의 강화된 제재와 북중관계 악화 그리고 국제적 고립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남북 체육 교류의 불씨로 기대를 모아온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여파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대회를 추진해 온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월에도 북한 팀이 참가하는 유소년 축구 대회를 중국에서 열 예정이었으나 통일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남북 교류 금지 방침에 따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한국과 북한,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 8개 팀이 참가하는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북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핵심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과거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 제재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 제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5년 9월 미국은 애국법 제311조에 근거해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BDA를 북한 불법 자금 세탁의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당시 미 재무부의 발표 내용입니다.
After we designated BDA in September 2005, the Macanese authorities moved to freeze upwards of $25 million held in the bank by clients associated with
재무부는 이 발표에서 미국 금융기관들의 북한 당국이 BDA를 위조 지폐를 제작 유통시키는 불법 거래와 돈 세탁에 이용하는 혐의가 있다며 거래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은 2005년 당시 마카오 내 6위권의 소규모 은행으로 미국이나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미 재무부는 북한이 슈퍼노트라고 불리는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를 제작해 이 은행을 비롯한 몇몇 은행을 통해 돈 세탁을 하고 이 자금을 핵기술 개발이나 통치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보고 BDA를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조치는 BDA에 예금된 북한 자금을 직접 동결하는 대신 단순히 BDA를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미 터프츠 대학 외교법학전문대학원 이성윤 교수입니다.
갑자기 거의 하루아침에 북한하고 거래를 하던 거의 모든 무역 대상국이나 이런 그 거래 업체들이 갑자기 관계를 끊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조사를 받기 싫어가지고 그게 이제 꺼림직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미 정부의 조치는 BDA에 국한된 것이었지만 순식간에 북한의 해외 자금 거래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곧바로 북한의 해외 자금 이동뿐만 아니라 북한으로의 달러 유입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돈줄이 막힌 북한은 이를 사실상의 경제 제재로 받아들이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제재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스튜어트 레비 전 재무부 차관은 기존 제재와 BDA 제재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We designated Banco Delta Asia back in September of 2005 as a 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 and we cited a number of reasons publicly.
북한이나 북한과 연결된 계좌를 직접 제재하거나 강제로 동결해 거래를 막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요주의 은행이라는 신호만 주고 나머지는 시장의 자정작용에 맡기는 방식이 기존의 다른 제재와 크게 다른 점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BDA 조치는 외교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추구하던 미 국무부와 경제적 압박을 통한 해결 방식을 선호한 재무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북한은 BDA 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요구하며 9.19 공동성명 이행을 거부합니다. 이후 북한은 2006년 7월 5일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같은 해 10월 9일 첫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벼랑 끝 전술로 맞섭니다. 결국 미국은 30일 안에 BDA 문제를 해결할 것을 북한에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 2,500만 달러의 인출을 허용하지만 북한은 미국 내 은행을 통한 송금을 요구하고 나섭니다. 다시 이성윤 교수입니다.
북한 돈 당신도 가서 찾아가도 아무 소리도 안 하겠다. 미국이 이렇게 얘기를 하자 북한이 아니다. 미국으로 송금을 해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송금을 해달라.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 은행을 거쳐 다시 북한으로 송금되는 방식을 통해 국제금융체제에서 신용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여 미국과 러시아의 중앙은행을 통해 러시아 극동상업은행의 북한 계좌에 이 자금을 송금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당시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입니다.
It's in Russia and they're having some technical problems on getting it to the bank where the actual North Korean accounts are. So we hope that they will overcome.
미국의 BDA 조치는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효과를 거뒀지만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더욱 강화된 BDA 방식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은 최근 발간한 북한의 산업 2015 개정판에서 북한의 전반적인 기술 수준이 한국의 1980년대 초반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개정판에 따르면 조선과 자동차, 제지 업종의 기술력은 한국의 1960년대 후반 수준에 머물렀고 석유, 화학과 타이어, 세멘트, 판유리, 식료품 업종은 1970년대 초중반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업종의 기술 수준은 한국의 2000년대 중반 수준까지 성장했습니다. 또 최근 5년간 북한의 산업별 생산 실적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대부분 한국의 10%에도 못 미쳐 남북 간 격차가 여전히 컸습니다. 최근 발생한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발송 사건은 북한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메일 발신지가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추정됐던 지난 2014년 한국 수력 원자력 공격 당시와 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강신명 경찰청장은 18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 발송된 악성 이메일의 발신지 계정을 추적한 결과 인터넷 주소, 즉 IP가 중국 랴오닝성의 대역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이어 이메일이 발송된 IP는 특히 지난 2014년 한국 수력 원자력 해킹 사건 때 활용된 IP 구역과 일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원전 가동 중단 협박과 원전 도면 유출 사태로 충격을 주었던 한국 수력 원자력 해킹 사건 당시 한국 정부 합동수사단은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판단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 청장은 그러나 이번 이메일도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느냐는 질문엔 확실하게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소식통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해킹 수사의 특성상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할 경우 방어수단이 노출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해 북한의 소행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강 청장은 또 문제의 이메일 성격을 투트랙 스미싱 메일로 추정했습니다. 첫 번째 보낸 메일에는 악성 코드를 심지 않아 상대를 안심시킨 뒤 수신자가 해당 메일에 대해 회신할 경우 두 번째 보내는 메일에 악성 코드를 심어 감염을 유도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입니다. 강 청장은 한 번에 바로 감염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메일에 악성 코드를 심어 보내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번 이메일로 인한 피해는 그리 크지 않거나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메일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회신을 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수사당국은 지난 13일과 14일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를 사칭해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요청하는 이메일이 대량으로 정부기관과 국책연구기관에 발송되자 해당 이메일의 발신자 계정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발신지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핵실험 이후에 한국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전력이 있습니다. 지난 2009년 5월 2차 핵실험 뒤엔 디도스 공격을 했고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엔 주요 방송사와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공격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임종인 전 청와대 안보특별보좌관은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강원 정책의 기로에 서 있다며 강경책을 택하더라도 인명살상 등 직접 무력이 아니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약화시킬 수 있는 사이버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왜곡적인 공격 방법이 사이버 공격이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강수를 둬가지고 공격을 한다면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고, 그리고 북한은 이미 그동안에 많은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한국의 여러 가지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하고 협력을 강화해가지고 사이버 역량 강화를 더욱 힘써야겠죠.
이 때문에 한국국가정보원은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지난 8일부터 사이버 위기 관심 경보를 발령하고 각 기관에 보안활동을 강화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서울 전쟁기념관의 전쟁 역사실이 6개월간의 새 단장을 마치고 재개관했습니다. 어떤 기념관이고 무엇이 전시되어 있는지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사기를 쫓지 못했고 모두 지쳤다.
서울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 전쟁역사실이 6개월간의 시설 공사를 마치고 지난 12일 재개관했습니다.
서양사 연표를 만나게 됩니다. 관람객들이. 그래서 여기 있는 연표는
이번에 재개관한 전쟁역사실은 2104제곱미터 규모의 전시관으로 선사시대부터 조선 중기 임진왜란까지의 전쟁 역사를 보여주는데요. 각 시대별 시간순으로 구분했습니다. 각 시대마다 대표 유물의 모습으로 재현된 문을 설치했고요. 정보 검색대와 휴게 공간을 전시실 곳곳에 마련했습니다. 전쟁기념관의 김대중 학예부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딱딱하게만 보여졌던 옛날 발굴된 유물들을 전시 영상과 그래픽 이런 것들 입체적으로 통해서 그 아주 어려운 내용들을 쉽게 이렇게 바로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 오시면 그렇게 관람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660년 나당연합군하고 싸웠던 황산벌 전투, 백제 개벽장군의 황산벌 전투를 우리가 매핑 영상이라고 해서 새로운 지도와 그다음에 피아가 전쟁하는 그 개념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몽골 제국하고 우리 고려가 1232년 처인성에서 전투를 벌였던 그런 모습들을 미라클 영상이라고 해서 당시 전투했던 모습을 김윤호 장수를 실물 그대로 외복 작전하는 것을 모형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영상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출되는 그런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산도 대첩을 3D 영상으로 실감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좀 더 이제 저희가 이제 역사도 새롭게 그리고 이번에 입체적으로 전시를 통해 가지고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전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전쟁기념관은 많은 외국 관람객이 또 오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다국어로 또 전시를 해놓아 가지고.
가장 변화가 큰 곳은 남북국 시대 부분인데요. 발해의 역사를 세분화해 전시하는 등 발해의 전시 공간을 확대 강화했습니다. 또 조선시대 임진왜란 부분에서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한산대첩 영상 실감실도 설치해 7분간의 영상을 통해 관람객들이 실제 전투 현장에 와 있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뭐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그냥 보면 알 것 같은데요. 생동감도 있고요. 뭐 색채라든지 뭐 표현 기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유물들도 많고 역사적인 걸 많이 알고는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게 되는 그런 전시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죠.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박물관, 기념관 거의 옛날에 갔었어. 그게 아니고 갔었는데 그러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왔을 때 새로운 전시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 충만감이 와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마음이 좀 흥분돼요. 막 빨리 좀 우리가 먼저 봐야 돼. 왜 이런 마음.
재개관된 전쟁 역사실은 선사시대에서 조선 중기까지를 다루고 있지만 기념관을 둘러보면서 6.25 한국전쟁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사실은 너무 빨리 갑자기 좀 잊혀져 버린 것 같아요. 저희 때 같은 경우, 제가 꼬마 때 배울 때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접촉할 수 있었는데 6.25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잊혀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무엇보다도 많은 희생을 겪고서 그 어른들이 어떤 피와 땀을 흘려서 이룬 나라라는 걸 지금의 젊은이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데
옛날은 다 고생하게 다 컸잖아요. 지금 행복하고 좋지 기억이 좀 어슬프하긴 하지만 그땐 지대로 먹지도 뭐하고 신도 지대로 못 신고 다닐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그 노래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걸로 우리가 그래서 지금도 아니 정말 여자애들이 무슨 고무줄놀이를 그걸로 했지? 그 어린 시절 그 초등학교 때 떠올리면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생각해도 그런 어린 시절의 추억이 여기 오면 아 정말 그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 이제 느껴지거든요. 젊은 층보다는 70대층 이런 분들 오면 아 그때 6.25 때 내가 몇 살이었는데 아니면 이제 이렇게 80대쯤 되신 분들은 나 뭐 들었어 봤어 뭐 이런 얘기 해요. 이런 게 이렇게 새로이 되면 그거에 대한 게 그래 정말 잘해놨어 좋아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나오는 이걸 보람 느끼고
이번 전쟁 역사실 재기관을 계기로 한국 관람객들에게는 올바른 역사관 정립의 기회를 외국인 관람객들에게는 한민족의 역사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쟁기념관의 김대중 학예부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오시면 더 옛날 우리가 배웠던 그런 내용에다가 요즘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된 부분들이 보강이 돼서 옛날에 배웠던 것하고 조금 차이를 느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전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의 경제단체와 기업인들이 나선 서명운동에 대통령도 참여한다는 제목의 소식이 오늘 한국의 주요 뉴스에 올랐던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주시죠.
네. 이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법안들을 국회가 빨리 승인해달라면서 경제단체와 경제인들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38개 경제단체, 또 업종별 협회 등이 공동으로 이끌고 있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 추진본부가 지난주 발족한 데 이어서 오늘 현판식을 열었는데요. 전국 71개 상공회의소가 주도적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지금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대통령이 그 서명운동에 참여한 겁니다.
이 현직 대통령이 이런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늘 있는 일은 아니죠?
네, 이례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그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도 경제 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이 정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 국회를 향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이 질타를 했었는데요. 오늘 또 재계주도의 서명운동에 참여해서 또 한번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오늘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오늘 새해 업무 보고를 받기 위해서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 판교 지역을 나섰는데 인근 판교역에서 열린 서명운동 행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이름을 적은 겁니다. 서명을 하기 전에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나눈 이야기가 또 화제입니다.
네, 박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서명운동까지 벌이겠느냐. 나도 너무 애 같았는데 여러분의 심정이 어떨지 하고 생각이 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힘을 보태려고 서명운동에 참가하게 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서 새해 업무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도 이 서명운동을 언급하면서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생 구하기 천만 명 서명운동.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라는 건가요?
지금 한국 국회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그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노동 개혁법 이런 것들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한국 노동시장의 개혁은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개혁이라는 한국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있고 반대쪽인 야당에서는 노동시장을 개혁하기 전에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경제민주화가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네.
또 노동 관련 법 처리에서도 여당은 한꺼번에 하려고 하고 야당은 이건 안 된다, 이건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최근 그 야권을 휘감고 있는 탈당, 분당 이 분위기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집안 싸움을 지금 제대로 단속하지 못해서 경제 활성화 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야당을 질타하고 있는데요. 오늘 야당인 정의당에서는 4대 노동법 반대, 정부의 노동개혁 지침을 반대한다. 이런 기자회견을 열어서 재계가 진행하고 있는 민생 구하기 천만 서명 운동,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근심을 덜어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도 주목했던 일명 땅콩 회항 사건, 앞으로는 이런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2014년 12월입니다.
네.
한국의 대표 항공사인 대한항공 여객기가 미국 뉴욕공항을 출발하면서 일어난 사건이 일명 땅콩 회항 사건이죠. 이 항공사의 부사장이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서 여객기를 탑승구로 되돌렸던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한국에서도 기업주 가족의 갑질 뭐 이런 이슈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었고요. 관련 재판은 외신사들도 주목하는 큰 뉴스가 됐었습니다. 이후 한국에서는 항공보안법을 바꾸는 개정안이 발의됐고요. 지난해 연말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내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콩 회항 금지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여객기 안에서 소란 등 불법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을 지금보다 한층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땅콩 회항 사건처럼 기장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벌금 5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뭐 미화로 한 4,100달러 정도에 처해졌었는데 내일부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8,200달러 정도의 벌금으로 바뀌는 겁니다. 또 기내에서 폭언을 하는 등의 소란 행위, 음주나 약물을 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도 역시 벌금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올랐습니다. 또 기장 등 승무원이 항공기 내에서 어떤 죄를, 그러니까 위법 행위를 한 사람이 되겠죠. 죄를 지은 범인은 반드시 경찰에 인도를 해야 되고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그 항공사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한다. 이것이 내일부터 시행되는 항공보안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공공질서에 해당하는 내용 같기도 하지만 법으로 만들어지고 벌금 액수도 커지는 것을 보니까요. 이런 일이 적지 않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비행기 화장실은 금연입니다. 비행기 기내 전체가 금연이죠. 그런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서 항공 안전을 위하는 행위가 많았습니다.
네.
술을 먹고 승무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행위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모두 항공보안법에 저촉됩니다. 지난 2013년에 203건이었고요. 14년에는 344건, 지난해에도 10월까지만 해도 369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참 많이 발생하고 있군요.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서울 지하철에서 분홍색 의자가 크게 늘었다는데 이 의자에는 아무나 앉으면 안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분홍색 좌석 등받이에 내일의 주인공을 맞이하는 핑크 카펫이라고 써 있습니다. 바닥에도 핑크 카펫, 내일의 주인공을 맞이하는 자리입니다 라고 써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좌석에 남성들이 앉는다면 사람들의 큰 시선을 받게 될 거고요. 앉을 자리 없는 시각에도 이 자리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비워주게 되는 그런 배려의 좌석입니다.
이 내일의 주인공을 위한 자리라, 내일의 주인공이 누군가요?
네, 머지않아서 서울 시민이 될 이 뱃속의 아기들입니다. 내일의 네. 주인공이죠. 분홍색 좌석, 그러니까 임신부 승객을 위한 자리인데요. 지하철 열차 양쪽 끝에 마련되어 있는 노약자석과는 또 다른 배려석입니다.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뭐 한국 사람들의 오랜 미덕이지만 초기 임산부라든지 크게 이 밖으로 표시가 나지 않는 임산부들은 힘이 들어도 자리 양보를 구하거나 배려받지 못하는 데 착안해서 도입된 것이 바로 임산부 배려석입니다. 서울 지하철에 임신 후 배려석이 등장한 것은 2013년부터인데요. 일부 구간에 마련돼 있던 이 임신 후 배려석이 올해부터 1호선부터 8호선까지 8개 지하철 노선으로 확대된 겁니다.
임산부 배려석 외에도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가 서울시에 있는 것 같은데 여성 주차장도 그중에 하나라고요?
그렇습니다. 여성 주차장 주차면에 분홍색 도안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성 운전자들을 위한 주차면이 되겠는데요. 대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뭐 여성 전용층이 따로 있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기 가까운 곳, 그러니까 좀 으슥한 곳이 아니라 좀 밝은 곳 가까이에 여성 주차면이 따로 그려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네.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장이 또 따로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 이외에도 뭐 늦은 밤에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좀 먼 경우 동행이 필요한 여성들도 각 구청이나 서울시에 요청해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이 강조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여성이 행복한 도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임산부 배려,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여성 주차면, 여성 동행 뭐 이런 것들도 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미국에서는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매년 1월 셋째 월요일을 마틴 루터 킹데이로 제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인데요. 뉴스 따라잡기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의 음성 사수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소식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생생한 미국 뉴스와 정확한 세계 뉴스를 만나보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시시각각 일어나는 뉴스, 지구촌 오늘에서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뉴스는 아메리카 나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뉴스 속 용어, 뉴스 속 뒷얘기는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